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첫 절이죠.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의례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그 생활하라라는 말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좋은 성경은 그 숫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풋노트에 보니까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라라는 말을 빼고 풋노트의 용어를 대입시키면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하라는 얘기죠? 시민 노릇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풋노트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을까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생활하라라는 말은 폴리데오스다이라는 말로서 정확한 의미는 정치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보통 정치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이 돌아가죠. 근데 정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정자가 무슨 정자죠? 바를 정자예요. 치는요? 다스릴 치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다스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직업군들이 나라 사랑하지 않고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잘못 악용을 할때 꾼이 되는 거죠. 정치꾼. 정치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며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사실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정치가 없어서 문제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바르게 정치하는 게 사라진 것이 사실은 문제죠. 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풋노트에는 시민권으로서, 시민으로서 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넘어가 볼까요?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민권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폴리데오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얘기, 정치권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교를 나갈 때도 보면 이 국가의 힘, 국가의 권위, 국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미국에서 살때 먼저 그 평생의 소원이 그린 카드를 받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주권이라 그래요. 영주권. 그거 하나 받으려고 평생 또는 몇십 년 엄청 돈을 쏟아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보다 더 윗레벨이 시민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몇년전 일이죠. 여러분, 그 평양에 그 아시안계인데 여성 둘이 붙잡혔어요. 공안에게 취재를 하다가. 근데 그두 여자가 한국계예요. 한 여자는 정확히 그 혈통을 잘 모르겠는데 한 여자는 한국계인 게 확실합니다. 근데 그두 분이 전부 시민권자였어요.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기자였는데. 누가 갔죠?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클린턴이 직접 가서 데려왔어요. 그만큼 미국의 시민권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영주권자였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주권으로 사는 것도 엄청나요. 예를 들면 학교 입학을 해도 론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고 학교를 일단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론을 이제 잡을 가지고 갚아가면 되니까. 등록비도 달라요. 순수 유학생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린카드를 갖고 있거나 시민권자는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뭐 40% 60% 이렇게밖에 등록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순수하게 가서 유학을 하려면 진짜 1년에 1억 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순수 유학을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는가 하면 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첫 시간, 둘째 시간을 걸쳐서 두 번에 걸쳐 이 빌립보 도시가 탄생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아주 정성껏, 아주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예. 이 도시는 원래가 야만의 도시였죠. 이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1분간만 기억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야만의 도시였는데 필립, 마게도니아 왕 필립이 이 도시를,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만의 문화를, 야만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노력을 하다가 필립은 죽고 뒤에 알렉산더가 아들이죠.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대업을 추진해 나가다가 중간에 로마와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만 알렉산더가 집니다. 이 지역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는 이 지역을 리틀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과 작전을 짭니다. 누구를 여기에다가 집단 이주를 시키냐면 퇴역 장성과 군인들을 집단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작은 로마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 시대 공부를,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로마 제국은 이 식민지 정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 구조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황제가 총독을 직접 임명해서 파견하는 그런 식민지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주로 험해요. 그래서 파견되는 총독이나 또는 장군들이 잘 가려하지 않습니다. 워낙 험하고 까탈스러운 민족들이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배치를 받으면 한대 배치를 맞는 것 마냥 서로 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식민지가 있습니다. 콜론이라고 그러죠. 거기 몇 가지 심사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군사적인 질서 또는 경제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익었는가. 이걸 원로회의에서 심사를 합니다. 통과가 되면 거기를 정식으로 식민지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권이 부여돼요. 그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면 그 긍지라는 것은, 그 자부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로마의 시민, 제국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거예요. 빌립보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가 마일수로 한 800마일 떨어진, 꽤 먼 거리예요. 800마일이면 키로수로 1마일이 1.6km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먼 거리인가. 그렇게 먼 지역인데 이 빌립보는 최고의 리틀 로마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모든 그 시민권자들이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죄 많은 땅에, 유혹 많은 땅에 도전히 매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런 개념을 통해 도입시키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류자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우리 베드로 전서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거류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뭐라 그랬죠?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건 그 정체성이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데 노정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지금 다 거류자요? 나그네예요. 행인이요? 옛날 성경에는 행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린 지금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류자요? 나그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주 고전적인 복음성에 보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 아시죠? 저 멀리 배는 나, 이런 복음성은 못 들어보셨죠? 네.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런 가사인데 철저히 우리 성도의 위치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규정을 해서 만든 노래죠. 자,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 위세와 그 대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대단해요. 요즘은 우리 한국 여권 가지고 돌아다녀도 국력이 많이 신장이 돼서 꽤 그래도 끄떡거려주고 대접을 받죠.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 한국 여권 가지고 해외를 다닐 때는 참 씁쓸하고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따로 세워놓고 늘 이랬어요. 특별히 조사하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그 아주 못 사는 어려운 제3국가의 그 형제들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따로 세워놓고 세밀히 검사하고. 근데 그런 나라가 저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스라엘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그건 워낙 테러가 이 살벌한 나라라 정말 무섭게 검사합니다. 그 짐칸에 실은 노트북까지 다 꺼내가지고 그 하드에 무엇이 들었는가 이것까지 다 검사를 해요, 얘네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해요, 그 검색 자체를. 근데 국력이 절정 있는 국가의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니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근데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게 별 긍지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직 이 가치 몰라서 그렇지 뚜껑 열면 얘들이 기절을 할 텐데,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태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로서 살아라. 아멘. 자, 성경을 좀 다시 보십시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잠깐 앞을 보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예, 휴일 날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선배들이 노하세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67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면서 또 우리 3.1교회는 교회 생일 자체가 이 민족운동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 3.1 운동을 기념해서 교회를 설립한 그런 의미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3.1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렇게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 저기 강남에 가면 도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그 데이트할 장소가 뭐 딱히 없을 때는 꼭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도 꽤 되시네요. 근데 안 가본 분들이 더 많네요. 예, 하긴 뭐 서울 분들이 그런 데를 더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유품이나 그 글들, 그 기념비적인 그 독립운동에 관한 그 양력들이 쫙 아주 공부하기 좋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남긴 글 중에 아주 유명한 글인데, 거기에도 가면 이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인격이 되어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로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 글 외에도 좋은 글들이 아주 많은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 샌프란시스코의 두 코리안 인삼 장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그 중국인들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금문교를 사실 누가 다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다 그 노동을 해서 지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삼을 파는데, 상투맨 두 코리안이 구역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뜯어 말리면서 이제 싸움을 말리고 다독거리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마음속에 큰 하나의 그 자각이 되었던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천대받고 멸시받는 민족인데, 약소민족인데, 이 먼 곳까지 와서 특별히 농장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해가면서, 우리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들이죠. 또 중국인들에게 멸시받고 미국인들에게 멸시받으면서 이러고 나라 이런 슬픔 속에 있는데, 이 먼 곳까지 와서 우리 이 조선인들이 왜 이럴까 해서 그때부터 애국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 한국 사람들 사는 집에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부엌 청소도 해주고 실지 휴지도 주워주고 일도 해주고, 이거를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 상관없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국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주부는 부뚜막에서부터, 또 장사꾼은 장사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그것이 독립운동이고 애국운동이다. 이것이 안창호 선생님의 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특별히 이분의 글에서 그 당시에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하나의 어떤 투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인물이라는 인간 또는 인격으로 접근했다는 데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뭐 세력을 모아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는 걸 원할까요? 거기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가,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권자로서 바른 정치를 하라.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당시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정치적인 용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그 운동에 관한 용어, 전쟁에 관한 용어. 왜? 이 도시가 군인들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의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를 좀 보십시다. 자, 28절을 좀, 27절 하반절을 좀 볼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런 얘기도 그냥 뭐 구차적인, 뭐 말하자면 그냥 잔소리처럼 성경에 쓴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흘낏 읽을 때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영거푸 같은 개념을 세 번씩 강조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개념은 얼핏 보면 같은 얘기인데 뭐하러 이렇게 세 번씩 강조해서 썼을까? 칸이 남았었나? 여백이 있었나?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이유 없이 쓴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영적인 공동체를 공격해서 제일 먼저 노림수가 뭐냐면 분열을 책동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데 주력합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뭐 문제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파 문제였거든요.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바울파까지 네 파가 나누어졌어요. 바울은 파 만든 적도 없고 예수님도 더더군다나 파 만든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사람 중심으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조각이 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만큼 성경에서 초대교회 속에 은혜가 넘쳤던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역설이죠? 은혜를 많이 받게 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너무 은혜가 많으니까, 은사가 넘치니까 그 은사가 그만 성도들의 서로 경쟁이 되고 자랑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은혜를 흠뻑 받게 해서 분열을 일으켜버려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거 참 우리가 늘 속는 문제거든요. 왜 넌 나처럼 기도 안 하냐? 너 왜 방언 못해? 이런 거죠. 이런 함정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도 겸손하게 받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 은혜가 그냥 은혜로만 머물고 자랑이 되어버리고 자랑으로 나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가장 그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무호했던 아무 흠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혹을 받습니다. 뱀을 통한 여인을 통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그만 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인류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네가 놓여진 자리가 어디냐? 그걸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게 자기 속에 정체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른 이미지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벌거벗어서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온전했어요. 둘이가 하나였어요. 맞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속에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제일 먼저 죄는 우리 속에 정체성을 흔들어 놔버려요. 깨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분열이 생기죠? 두 번째,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그래서 여자에게 핑계와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한 몸이었던, 처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줄 때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실을 표현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이다. 이런 표현과 고백은 다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저 여자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으면, 자매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첫 번째 척도가 뭐냐면 핑계가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항상 너 때문에 이런 말 습관이 있으면 그건 아예 쫑을 내세요, 지금이라도. 네? 자,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닌 것이, 형제들 잘 들으세요. 또 가장들도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에게 맡긴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아멘? 마지막 책임을 지는 자리. 인간이 그 책임을 맡은 아담이 책임을 못 지니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책임을 져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이게 굉장히 구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은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계속 이 죄인아 맨날 그러면 그러라는 말은 아닌데,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 이치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남자는 책임을 자꾸 여자한테 떠넘겨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 왜 가장을 합니까? 왜 남자입니까? 남자의 역할은 마지막 책임을 지라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남자들만. 아멘. 예.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질 않네, 아멘 소리가. 자, 여자들만 아멘? 네. 예, 야무지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는 평생 잊지 마세요. 결혼을 하기 전이든 결혼을 한 후든 남자의 역할은 뭐냐? 책임을 지는 자리, 책임을. 그런데 그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분열이 오죠? 자연이 파괴됩니다. 자연이 망가져요. 엉겅퀴를 내고 자연이 무너져요. 지금 이 모든 현상이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환경신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에서부터 그 근본 문제를 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누구와의 분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에서부터, 깨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뜻, 한 마음, 협력,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 세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협력하는 것. 자, 지금부터 이 한마음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언제 썼던 말인가 하면, 이것도 사실은 군에서 생성된 용어입니다. 스크럼을 짜다, 그 말이에요. 스크럼을 짜다. 여기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 또는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운동 시간에 기마전 같은 거 한 기억나죠? 기마전 하면, 정식 기마전은 한 팀이 다섯 명이 붙습니다. 다섯 명이. 어떻게 이제 쓰죠? 보통 이제 딱 중앙에 그 체격이 좋은 사람이 신용식 목사님 같은 분들. 신용식 목사님인가요? 네? 아, 신용길 목사님 참. 신용길 목사님. 네, 착각을 했어요. 지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신용길 목사님 같은 분. 여기 등치 좋은 분이 서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체격이 어중간한 단단한 사람들이 양 어깨에 팔을 걸죠. 그리고 뒤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진전을 시키기 위해서 푸시맨이 있어요. 푸시맨. 그 떠받쳐주는 사람. 그리고 위에는 이 등치 큰 사람이 올라타면 안 되고 이제 저 같은 사이즈나 이익주 목사님 같은 사이즈. 근데 이제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타서 이제 뭐 딱 열 팀은 열 팀 스크럼을 짜가지고 싸움을 벌리죠. 자, 그러면 스크럼을 짰다고 한 팀입니까? 근데 예를 들면 신 목사님하고 이익주 목사님이 평소 관계가 안 좋아. 뭐 실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계가 안 좋아. 아, 두 분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자꾸 올라타가지고 발을 꼼지락거리고 짜증나게 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꾸 어깨를 털고 그러면 위에 올라가 타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이 기마전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이거는 조직이지 이거는 스크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직인 교회가 있고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한 마음과 뭐라 그랬죠? 한 뜻. 여기 한 뜻이라는 말이 일치된 감정과 일치된 내용과 일치된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다섯 명이 팀을 짰다면 모든 가치와 목적과 의기와 감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뜻이. 이번에 홍명보 아이들이 그 3년 동안 한 솥밥을 먹고 3년 동안 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감독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 기자회견 박주영 데리고 나와서 너 얘 대신 나라도 군대 간다. 그러기가 사실은 리더로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박주영은 동메달 따니까 군사 훈련이라도 좀 대신 하시죠.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래요. 농담이겠죠. 농담이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은혜를 좀 이상하게 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 한철이나마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다고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모였으면 한 목적, 한 비전, 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정신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어려움이 생길 때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이 사람이 그냥 조직원이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었느냐 금방 드러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직이었던 사람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털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더 형제들의 일들을 좀 내가 시간이라 좀 같이 지내야 되겠다. 함께 자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기체예요. 그게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여기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려면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27절 마지막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이라는 말이 수나트론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와줘야 된다 서로. 이런 사소하거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우리 교회 생명 공동체로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고전 영화를 보면 넓다란 평야에서 로마 군단과 다른 나라 군단이 싸움을 해요. 그러면 이 로마 군단은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를 그 읽어보면 저도 그 책을 다 읽진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그분이 로마인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탁월하지도 못한 민족이 체격도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천년이 넘는 역사를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여기에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용성. 그들은 적진하고 싸우다가도 야, 요 전법과 요 작전이 굉장히 좀 우리가 보기에 좋다. 그러면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만든다는 거죠. 내 것으로. 이런 수용성이 좋았다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병법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전쟁을 할 때 3열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제일 강한 군대가 보통 군인들은 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전방에는 예비군 정도의 수준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예비군이 뭐 시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삐지지 마십시오. 어쨌든 예비군 정도의 수준의 그 동원을, 동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병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최정예 부대를 세웁니다. 그러면 전쟁을 시작할 때, 자, 맨 앞에 예비군 전력이 나가서 싸우다가 두 번째 열과 교대를 할 때, 이때 제일 혼란이 일어나요. 1열과 2열이 교대를 할 때, 2열과 3열이 교대를 할 때, 전쟁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와중에 제일 큰 혼란이 일어나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거의 기계에 가까운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튀는 전쟁 속에도 기계처럼 착착 교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3열 전법인데 여기 협력이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잘 훈련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협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거나 감정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적과 마주쳐 나갈 때는 착착 반보씩 나갑니다. 일관되게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리고 앞열이 쭉 뒤로 빠지면 뒷열이 쭉 나가서 또 대화호를 지어서 적을 향해서 나아가요. 고전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협력하라는 얘기. 이것이 유기체적인 교회에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덕목이에요. 서로가 생명 공동체로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여기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 자,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시내, 로마 정부 속에 있으면 모든 혜택과 보호를 받아서 다 평안하고 안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네, 대한민국 속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안전해요. 여러분, 실제로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밤거리를 그래도 뭐 범죄가 나긴 나지만 그래도 10시 넘어서까지 떠밀려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도쿄 시내나 한국 그리고 몇 나라 없어요. 미국만 해도 10시 넘으면 거의 인적이 없습니다. 위험해서. 그 다운타운 같은 데 아예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총기가 일단은 자유로운 나라니까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살고 있으면 걸릴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련도 없어요. 환난 도덕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시민권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쓰나미처럼 매일매일 환난과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 시민권자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늘 뭐가 밀려오죠? 두려움이 밀려와요.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슨 일을 겪을 때. 그래서 여기 두렵다는 말이 로마 군인들이 주로 말을 많이 타잖아요. 여러분 혹시 말 타보신 적 있나요? 속으로 한가한 소리 하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타볼리아 타본 게 아니고 제주도의 교역자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가서 말을 한번 타봤어요. 어릴 때 이제 그 장난감 말 외에는 그때 처음 타본 거예요. 타봤는데 이게 보기보다 올라타니까 63 빌딩에 올라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높아요. 생각보다 올라타니까. 게다가 이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도는데, 얘네들도 지네들 세계 속에 웃기는 게 있는 게, 선후배가 있어서 후배가 앞으로 치고 나오면 선배가 딱 발로 차버려요. 앞으로 못 나오게. 제가 아주 너무 웃었습니다. 그 말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선후배 질서가 있어서 치고 나온 놈들 용납을 안 한대요. 발로 딱 치더라고요. 움찔거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말을 타고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지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말은 키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 얘기로는 몽골말이 거의 제주도에서 올라온 말이라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근데 이 힘이 좋습니다. 빨라요. 그 짐을 많이 싣죠.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가 장애물 같은 게 나오죠. 그럼 말이 어떡합니까? 말이 끽 쓰면서 앞발을 들어요. 움찔하죠. 움찔하죠. 바로 이 상태가 여기서 사용한 두려움이라는 상태예요. 두려움. 이 상태가 끽 하고 장애물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진단 말이요. 오,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한두 번 기억나요? 그럴 때 성경이 지금 뭐라고 있죠?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는 늘상 있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다 같이 시작. 30절 다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 내 안에서 본바요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옥에 갇혀서 내가 움찔했지만 이 움찔한 자체가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움찔거리게 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움찔거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만나거나 일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퍼뜩 들죠? 이거 어떻게 면하지? 이거 어떻게 치워버리지? 이게 왜 생겼을까? 그 움찔거리게 하는 일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 14절을 볼까요? 1장 14절. 이런 얘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마게도냐 도착을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어떻게 그 매질 속에서, 감옥 속에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가 찬송과 기도를 터뜨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아픈 게 감사해서 기도를 터뜨렸을까요? 찬송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것이 이 매임을 통해 어쨌든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가고 있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찔거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멸망의 빙거가 되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움찔거리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쪽으로 그것이 가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빌립보서를 1장을 마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 환난, 고통, 시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환란의 쓰나미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담대하게 시민권자로서 긍지와 표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을 내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